저희가 이 시편 말씀을 여름 동안에 살펴보고요.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들이 이제 다른 그런 말씀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에 이 말씀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한 주나 두 주 정도 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스튜어드십에 관한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저들이 이 재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크게 비중을 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재물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예수님이 그렇게 비중을 두신 그런 말씀을 소홀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강의 설교 도중에 그냥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9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연초에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더 미루면 절대 안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로서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재물에 관계된 일, 돈에 관계된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거기에 대한 그것들을 저희들이 잘 우선 순위를 잡고 우리가 가치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 그와 같은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탐욕의 독성과 해결. 이게 뭐 무슨 베이직 위생 클래스가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독성이 있어요. 탐욕에는 포이즈너스한 것입니다. 독성이 있고 독성을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앤티도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자꾸만 독성에 의해서 우리는 약해집니다.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죠. 12장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저들이 보는 13절서부터 이 말씀을 저들이 읽으셨지만 12장의 1절서부터 이 13절 전까지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13절에 지금 시작되는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오한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고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내가 증궁금해하는 것을 시원하게 답을 줄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뭔가 어떻게 분명한 어떤 그 길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 일 자체가 그냥 예수를 따라가고 말 듣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여러 무리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생명 걸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을 때 뭔가 단호한 그런 말, 엄중한 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생명 걸어야지 어떤 것에 생명 거는가 주님을 인정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가르치세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영원한 차원의 진리와 각오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참 깊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무게 있고 신학적으로 깊고 깊은 차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그렇게 깊이 있는 주제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13절의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하늘과 땅에 깊은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돈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수준 낮죠. 그죠? 모였던 무리들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돈같이 수준 낮은 질문을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하늘과 땅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꺼낼 만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원래 수준이 낮아. 그랬을까요? 돈 얘기하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의 삶과 그 영혼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과 돈에 대한 문제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냥 툭 튀어나가지고 질문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다 하는 대답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질문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서로 발필지경으로 많이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곰곰이 궁리하는 주제이지만 선뜻 꺼내기 불편한 그 주제를 그는 질문했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그래서 그 질문으로부터 지금 그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창 깊은 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탐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탐욕, 즉 우상의 징검, 우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탐욕의 문제임을 가르치십니다.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탐욕에 지배당하면 재물에 매이고, 재물에 매이면 관계들을 상실하고 영혼의 건강도 상실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데, 보면은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와서 저에게 상담을 원하는데 목사님 제가 재물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담받고 싶어요 하는 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돈 얘기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신 경우가 없어요. 돈 얘기는 강단에서 하면 안 되지, 돈 얘기는 영적인 것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흐르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시원하게 여는 그 분기점에 이 재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즉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비등한, 동등한 위치에 놓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돈과 연관된 탐욕의 문제와 그 탐욕이 품고 있는 독성과 그 독의 해결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탐욕은 자신 영혼의 눈을 멀게 한다. 우리 영혼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지금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유산 디바이드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예수님한테 이 문제까지 나오고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는 듯한 그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미 이 형제 간의 관계는 상당히 금이 간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자기 가족과 원수 되는 사람들 많죠. 소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법정에 세워가지고 해결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에도 바로 이런 문제에 너무도 시달려서 참으로 슬펐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도 많이 크리스천들도 법정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엔 재물이 몰고 오는 파괴력과 이 강력한 유혹이 그만큼 큰 겁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이 재물과 연관되면 모든 관계는 흐릿해져 버리는 것이죠. 재산 분쟁. 이 재산 분쟁을 얘기하면은요, 자칫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범죄와는 좀 비교할 때 조금 좀 가벼운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재산 문제. 형제간에 막 서로 치고받고 법적 소송 걸고 다퉈도 그런 거 보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돈 없으면 사실 힘들잖아. 그런 식으로 약간 동정까지 하는 태도도 적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상당히 용납하는 분위기가 많죠. 돈에 대한 각 그 민족들 간의 그 온도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가령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간의 돈에 대한 온도 차이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더욱더 민감한지 아세요? 온도가 높은. 한국 사람들과 우리 같이 미주 이민 한국 사람들 간의 차이, 온도 차이 혹시 아세요? 최근 통계적인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한국 예를 들면 끔찍할 정도로 모든 사람 구분을 돈이라는 잣대로 객관화시켜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돈이라는 게 모든 판단 기준의 정점이에요. 삶의 최고 가치가 뭐냐는 질문을 자그만치 17개 나라에 같은 질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삶의 최고 가치가 뭐냐? 그런 질문에 한국은 물질적인 행복이다 라고 대답한 그 항목에 그렇게 대답한 나라로서 1위예요. 1위. 얼마나 어떤 온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 기준으로 세우는 그 현상이 너무도 도드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한국은 돈 많으면 천국이고 돈 없으면 인간도 아니야. 웃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아요. 그런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만 문제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돌이킬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히 돈이라는 수단으로 모든 생산활동이 전개되죠.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커머디티 아닙니까? 문제는 돈 이외에 다른 모든 가치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만 가치의 정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개인의 인간성을 상실해갑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매김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도 상실시켜갑니다.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주제에 뭐죠? 존엄성을 안 보는 거예요. 각 개인의 소중함이 흐려지고요. 그 대신에 집단적인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개인은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 최고 문화가 가장 힘을 쓰는 사회 모습입니다. 한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불행해요. 돈이 없어도 불행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있으면 좋다면서요? 예, 있어도요. 더 있는 사람 만나는 건 언제나 일어난 일이거든요. 더 있는 사람 앞에 어떻죠? 자기가 불행함을, 상대적인 박탈감, 불행감을 느껴요. 나도 좀 더 해서 더 채워야지. 불행감이 생겨요. 부족감을 느낍니다. 없는 사람 어떨까요? 나는 인생도 아니야. 그걸 억셉트하라고, 그걸 인정하라고 또 이 집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라는 얘기를 우리는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는 구닥다리 얘기예요. 당연히 물질 최고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 없어봐 거지지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도 거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보는 뭐 이제 무슨 깡통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지가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어린애들끼리도 쟤 거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학교 다녀도 거지라고. 왜냐하면 쟤는 명품이 없어. 귀에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장난감, 혹시 장난감, 어떤 장난감이 요즘 유행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명품 상표 붙인 장난감, 구찌 아동용 도시락 가방 뭐 이런 거, 장난감 자동차도 멀세이드 아니면은 애들이 싫어해요. 람보기니 그런 거. 근데 그 가방을 누가 사줄까요? 누가 사줘요? 애가 사요? 부모가 사요. 그 부모는 왜 살까요? 집단이 인정해주는 거를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상한 조기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인 사회에 그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그 사회도요, 금전 최고주의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듯 돈에 대한 경계를 하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자로 대접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 반응이 뭡니까? 어이 당연하죠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나요? 놀래요 다. 놀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듯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와 같은 사회 집단 체제 속에서 물질이 모든 것을 객관화시킨다는 생각에 전염되어 있었어요. 돈으로 인한 문제는 이렇게 자신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 끼쳐요. 그리고 정말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까지, 돈 때문에 파괴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둔해지는 겁니다. 영성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중요하고 소중한 걸 돈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심지어는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나는 돈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은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두 번째, 독성을 깨우치라고 예수님 가르치세요. 탐욕의 독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16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독성의 문제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다. 하여튼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이죠? 소출이 많은데. 그래서 혼자 말해요. 보세요. 강조하는 게 뭔지.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강조하는 단어 보세요.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부자의 탐욕의 독성에 매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염려가 공전해요.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욕심에 따라서 채워가는데 그와 같은 일에서 내가 다 챙기고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염려거리가 하나하나 더 생깁니다. 공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같은 욕구는 나와 너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족 없는 부족감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디프레션이 와요. 강남에 디프레션 환자들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자신에게 몰입하니까 더 이상 주변 상황이 안 보여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내 자신의 것을 강조해요.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내 영혼아 즐겨라. 그 모든 안정, 모든 인생의 만족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쌓아가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종종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했지라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들을 봐라. 이거 누가 다 만들었냐? 내가 했지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내가 바쳐서 나의 수고가 있게 한 거지라는 그런 생각, 혼잣말 거기에 젖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비춰봐서 내 영혼의 지금 탐욕의 독성이 얼마나 깊게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오늘이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힘쓸 수 있는 것도요? 그렇죠. 내 인생도요? 그렇죠. 내 생각하는 것도요? 그렇죠. 내 건강도요? 그렇죠. 아닌 게 없습니다. 더 많이 쌓으면 내가 더 안전하게 하면 영원히 정말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고 만족스럽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답을 주세요. 이 부자는 단지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확신해보지만 알 수 없는 일을 확신해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돈으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질비하게 많습니다. 사회가 그런 현상 속에 병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돈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뭘까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 있죠. 동호인 클럽.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가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영원히 만족할까요? 아니면 단지 내 몸과 내 feeling, 내 느낌에 채워지는 것이 영혼까지도 채워지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조하는 건 아닌가요? 이 세상 풍조는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집단 시스템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향해 예수님께서 완전히 브레이크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풍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은 뭐 이슈도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수십 년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수준이 지금부터 나으니까 이슈가 됐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뭐 유명한 대학 하버드의 경영대학 그 대학원 학장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기를 greed에 대한 가르쳐서 탐욕 뭐라 가르쳤냐면 탐욕은 좋은 것이다. 비성경적이죠. 지금 탐욕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탐욕이 좋다고 가르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가정이나 어떤 컨텍스트든 탐욕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학장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냐면 탐욕을 많이 품고 더 많이 더 소유하길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탐욕은 좋은 것이다. 그런 탐욕이 그 사람을 야심찬 인물로 만들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게 한다. 경쟁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됐죠, 그때는. 지금은 뭐 그게 무리가 되겠어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죠,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교회 속에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되는 그 풍조가 있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성 테스트. 나는 혹시 내가 독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준비되셨어요? 네. 첫 번째 검증 테스트 문항은 이거예요. 나는 물질들, 즉 차나 집이나 옷이나 전자제품이나 여행 등과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시간과 관심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두 번째는 재물과 관련된 자산에 손해가 났을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잘 이기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세 번째는 생각하지 못했던 소득이 생겼을 때 신앙 관련된 사역에 우선 사용할 것을 고려하는가 고려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의 영혼과 연관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은 탐욕으로 인한 독성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마치 녹슨 것이 배러리에 그 전기가 흐르지 않게 막아버리는 것처럼 녹슨 판이 나의 인생 속에 주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독성을 없앨나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의 독성을 없애려면 하나님 은혜를 더 알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 활동에 더 연결되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예, 위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얘기하는 네 영혼, 네 거라고 하는 예, 네가 장만한 것들,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네 소유권을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이라는 것 내가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잠깐 맡기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맡겨진 시간을 살고 있는 거지 내 건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101이에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시초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 거라고 하자 네 거라고 하자 그러나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그거 찾을 텐데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계속 있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의 독성을 없애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깨닫지 않으면 독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그러나 더 알면 알수록 탐욕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신앙고동체 활동에 더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연결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연결이 될 때 나에게선 독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되죠. 그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이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좀 편하게 이렇게 지내는 건 재산이 돕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 주인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인생에 편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부유함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일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난하게 되셨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고? 예,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셨는데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신분의 모습으로 아기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것도 귀족이나 왕가의 모습이 아니라 누울 자리 없는 태어났을 때 누일 자리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 가난하심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원한 부유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 수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확정해 나가는 기회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은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만 취급될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바른 삶을 우리는 결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탐욕의 독성에서 이제는 해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활동에 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일이죠.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쭉 이어가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33절의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손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신앙공동체 더 깊이 관여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고 자신에게 집중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독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됨으로써 비교하고 염려하고 질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0장 35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아까 일부 예배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커피 팥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따라 주시니까 복 받을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웃었는데 뭐 그 얘기도 맞겠지만 이거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에 보호의 통로로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선을 베풀라. 너의 소유를 팔아라. 너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만드는 그 소유라는 것은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준비하는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그 같은 것들이 있게 할 때 내가 너를 개런티해주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사는 것처럼 하면 왜 주님께서 나에게 개런티를 해줘야 합니까? 하늘에서 살 삶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알아서 해라고 하겠죠. 자칫하면 여기서 사는 성도님들 여기 잘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우리가 주의를 했나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욕구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던 사람하고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 은혜에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극렬한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아니면은 성도님이 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다고 나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뭐 고백하라면 고백했어.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건드리지 마.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필요 없어. 필요할 때만 내가 불러낼 때만 예수님 나 도와주면 돼 라고 하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아, 난 부자도 아닌데 뭐 할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24절서부터 30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먹을 것 없다. 입을 것 없다. 어우 내가 없어.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24절서부터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실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대조적이죠. 까마귀가 곡간이 어디 있어요? 창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새조차 새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붙들고 스스로 안전하게 하려고 염려를 자처하고 사느냐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 돼서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며 어찌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배가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낸다. 그러나 자기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왜 한국 사회는 아이들을 명품으로 시장하지 않으면은 대조 못 받는다는 생각에 팽배해 갈까요? 답은 있어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이 지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도 미국도 크리스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다 이방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의 배경이기에 너는 더 이상 너의 안전을 네가 스스로 만든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와 동행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의 제자로 성도님 예수의 제자로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일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첫 관심, 첫 순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유산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유산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부유하면 영원한 부유함을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임을 명심하고 주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서 영원한 부유함을 예배하라.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